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14절에서 17절에 이르는 여섯 가지 그 전신갑주 중에 그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었던 모든 그 무장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이 마지막 것만은 유일하게 방어적인 것 이상으로 공격적인 무기라는 것이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가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 그랬을 때 특이한 것은 우리가 보통 현대 그 기독교계에 널리 그 유행이 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첫 그 인상, 확신과 뜨거움, 능력 이쪽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검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걸 특별히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준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음의 그 넘치는 열정, 확신 이런 그 감정적이고 감동적인 요소보다는 훨씬 냉정한 싸움에 성령님의 그 이름이 쓰여지고 있는 것에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 그랬을 때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이 여섯 가지 무장 중에 마지막 무장이요 또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은 무엇에 관한 싸움을 얘기하느냐 할 때 이게 진리에 관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언급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감동, 확신 이런 쪽으로 많이 성령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만은 말씀과 결부돼서 나오는 것은 이론대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 가장 큰 일이라기보다도 중요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주요한 임무, 첫째 되는 사명이 뭐냐? 그럴 때는 이걸 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도 아무것도 없는 걸 뻥튀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동이나 그 어떤 확신이라는 것은 그동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사역을 하시죠.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주께서 하신 말씀, 좀 더 폭넓게 얘기하자면 성경에 이미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덧붙인 것은 이 문제에 관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못 박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울 때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모든 문제는 결국 무엇에 관한 문제냐면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꼬이는 겁니다. 거짓말로.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사실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분발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기세등등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디디고 있는 내 발이 서 있는 기초가 든든한 반석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허공에 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물 위에 서 있지 않아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8장에 가서 이 싸움이 어떻게 주님께서 친히 이 싸움을 하셨으며 그런 싸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내용들이 어떻게 잘 묘사되어 있는가를 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보십시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성경이 죄인이라 이럴 때는 죄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싫어하는 길로 가고 범죄자여 나쁜 일을 일삼는 자입니다만은 가장 두드러지게 뭐라 그러냐면 장님이라 그러죠. 진리를 모르는 자,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자, 내세가 있는 줄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줄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복을 얻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겁니다. 무지하다, 장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완악하지요.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하자면 너는 진리를 모르고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사실은 틀렸는데 옳다고 믿는 것 속에서 결국은 죽고 말리라. 틀린 길을 가는 사람과 같다 이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신자들이 싸우는 싸움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그 문제점인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의 싸움입니다. 무엇이 옳은가의 싸움? 31절부터 보십시다. 이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명한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와 싸울 때 사탄이 뭘로 우리와 싸우냐면 거짓말로 싸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속이죠. 그 아주 대표적인 예를 창세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타락했는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느냐? 아니라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했다. 뭐라고 꼬이죠? 아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처음부터 이 싸움입니다. 먹으면 죽느냐? 먹어도 죽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냐? 마귀의 말이 진짜냐의 싸움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든 싸움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냐의 싸움입니다. 무엇이 정말 복이냐?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싫어하시느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느냐? 결국 그 싸움으로 갑니다. 진리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꼬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공평한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꼬였죠. 너희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방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못 먹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맞 먹으려고 홀딱 먹고 쫓겨났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시다가 여러분의 신앙 문제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이 예외 없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것이 탐스럽다고요.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걸 하는 것이 잘나 보인다고요. 성경이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일수록 그것을 하는 것이 멋있어 보입니다. 이거 참 희한한 일이죠. 세상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조롱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속박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겁이 많다 그러죠. 나약하다고. 혼자 서 있을 자신이 없어서 치사하게 종교를 믿느냐 이거죠. 그리고 야, 죽었다 내세 있으면 까짓거 떳떳하게 지옥 가지. 치사하게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갈까봐 믿는단 말이야. 이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잘나 보이고, 그죠? 그 말을 듣는 우리가 정말 째째한 것 같아요. 치사하게 나는 죽으면 지옥 갈까봐. 그럼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가스불리에 손 30번 얹어놓고 계시죠? 치사하게 그거 딜까봐 손을 빼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심심하신데 눈알이나 한번 뺐다 놓으시죠? 뺐다가 다시 안 들어갈까봐 치사하게 그걸 거불래요? 그런 건 안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문제에 갖다 붙이면 넘어간다고요. 참 이상합니다. 사탄이 신자를 뭘로 속이는가 보십시오. 언제나 진리에 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막는 것일수록 그것을 하고 싶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미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모든 신자가 공통되게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이 뭐냐면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은 미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라고요. 미치고 있는 것이라. 요새 이거랑 같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자녀 돌보고 집안 지키고 있는 부인들이 미치고 모자란 것 같이 보이는 것과 똑같이 오해되고 있는 겁니다. 차 몰고 펄펄거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결단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친 짓입니다. 솔직히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어쩌다 부인까지 나다니면서 아우성을 쳐야 될 만큼 우리가 세상 사는 문제에 이렇게 목을 매달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돌아다니는 예팻네들이 집에 있는 정숙한 부인들을 조롱한다고요. 교회 내에서도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게 좋아서 가고도 혼자만 하십시오. 공범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집사람을 꼬시지 마십시오. 제발. 미치고 환장을 하겠습니다. 잘하는 짓 아닙니다. 이상하게 그게 잘나 보입니다. 이게 진리에 관한 싸움입니다. 여기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요한복음 8장 지금 볼까요? 43절 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신자의 가장 큰 병이 뭐냐 하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는다고 공언하는 주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분명히 신자인데 누구 말을 더 많이 듣냐 하면 마귀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데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 하면요, 자녀들이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듣냐 하면 부모와 선생 말보다 자기 또래의 친구 말을 더 많이 듣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많이 듣죠? 왜 친구 말을 더 많이 듣죠? 친구들은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편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누군가가 편을 들어줘서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걸 부모에게 얘기하면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부모한테 말 하나 많아라는 걸 합니다. 그걸로 내가 틀린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하면 부모는 화만 내는데요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이들의 큰 어리석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얘기해봤자 욕먹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 욕먹을 것이니까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먹을 것이니까 부모나 선생한테는 의논하지 말고 편들어줄 사람한테만 의논하자.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죠. 옆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누구하고 의논을 하죠? 안 믿는 사람과 의논을 해버리죠. 믿는 사람 가운데서 꼭 자기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꼭 물어봤다가 편을 들어줄 줄 아는데 편을 안 들면 어떻게 하죠? 틀렸나 보다가 아니라 편이 나타날 때까지 물어보고 다니죠. 결국. 그리고 여태껏 한 답 중에서 99사람이 반대를 했어도 한 사람 편든 사람 것만을 채택해서 그 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하라 그랬어요? 누가 그러죠? 아담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와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와 보고 왜 그랬냐? 사탄이 그랬대요. 이것같이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을 가질 때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선언하는 것들, 성경이 약속하는 것들, 성경이 금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나의 기준을 삼고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거긴 안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과 부딪히거든 여긴 넘어가면 죽는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서 그 울타리 밖을 침 흘리면서 쳐다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디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디도서 1장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설명하는 걸 잘 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나의 사도된 것은 무엇 때문에 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믿음과 경건과 진리와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택한 거래요. 그럼 왜 바울을 택했느냐? 그렇게 주기 위해서인데 그 둘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하면 택하신 것은 훨씬 전입니다. 성경적으로 언제나 택함은 창세 전입니다. 그 창세 전에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사 믿음과 경건과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한 그 계획을 주기 위한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나를 택했는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은 그의 하시는 일에 있어서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아주 조금 더 설명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 얻게 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고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영광되고 영원한 소망에 이르게 하시려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변개치 아니하시며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부른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내가 너희보다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을 보라. 그것은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셨고 그 정하신 것을 거짓이 없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실함을 따라 이루어지고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택한 것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을 보고 너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이루시고야만은 분이다. 그 정하신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요 복을 주시려는 일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정하신 것을 변개하시거나 후회하시거나 약속을 취소하는 거짓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부른 것으로 봐서 너희를 창세전에 예정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정하셨을 때 너희에게 목적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이제 땡겨다가 기뻐해도 된다라는 말이 동시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가 대비됩니까? 바로 이런 걸로 마귀의 거짓과 대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거짓 없으심, 그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이 무엇에서 나타나냐?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는 데서도 나타난다 이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진리인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그가 정하신 것을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고 정하시고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일을 시행하여 오는 많은 것들을 봐라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을 불러낸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더 큰 것이 있죠.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를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약속대로 부활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를 불러내시고 땅끝까지 그의 복음을 전하사 우리까지 믿어서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것과 그가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시지 않는 분이란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좀 더 재미있는 표현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13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밀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 견고함, 변개가 없음,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약속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을 때 이 약속이 절대 취소되지 않고 변치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맹세를 했다 이거예요. 맹세를 할 때는 보통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하는 법인데, 그러니까 더 큰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 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나에게 약속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도 좋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내가 약속하신 것은 내가 절대 취소하거나 중간에 변개치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님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는 걸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이 변치 아니하며 또 18절에 있는 것 같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우리에게 영혼의 닻 같은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 사실이 하나님 그 뜻을 변개치 아니하시며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의 닻 같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의지하고 근거하는 이 반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개치 않으심, 영원하심이다 이거죠. 그것 없으면 우리는 만일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린다면 우린 거기다 집을 세울 수 없고 거기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요, 신실하심이요,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령의 검입니다. 사탄이 우리랑 싸우는 것이 전부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걸 와서 흔드는 겁니다. 우리 기초를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다 걸고 있는 것을 슬그머니 어디 모래에다 갖다 걸게 하려고 한다고요. 이것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여태 공격받은 앞에서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너 같은 것이 구원 없겠느냐? 예, 거기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공격하는 것만큼 내가 못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 그러고 또 그렇게 죄짓고 무슨 낯짝으로 오느냐? 그래서 와서 회개하라 그랬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지만 또 이제 다시는 죄를 짓으면 이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는 그러지 않는다 말이죠. 우린 십자가를 붙들도록 되어 있고 우리를 의지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랑과 긍휼을 근거로 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우리를 힘입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이 진리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것 같은가 아닌가 하는 나를 근거로 한 어떤 도덕성이나 내 신실함이나 종교적인 어떤 흥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근거들로만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고 내가 서 있는 것이 확고하고 내 목표와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처음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에서 봅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 시험을 잘 보십시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온 세상을 주겠노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싸울 것도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라. 사탄하고 사탄이 와서 자꾸 뭐라 그러면 나는 뭐하고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와서 더 이상 샬라샬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고 네가 공격하는 모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자복해야 되겠습니까? 방해하지 말고 비키라 이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방어의 무기이고 아니 마귀 자신을 아주 최종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격퇴하는 무기입니다. 그와 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열심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것 외에는 우리의 관심과 딴 짓을 할 틈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을 꽂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희망과 소망과 약속 속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견고하며 확실한가를 말씀을 통하여 더욱 분명히 우리의 기초로 삼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사 세상과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되 저들의 유혹에 빠져 쓸데없는 싸움을 하느라고 시간을 허송하지는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며 전력을 투구하며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하여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근심과 나약함과 패배나 좌절이나 절망 같은 자리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한 것과 결국 하나님의 복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믿고 충성되이 성실하게 사는 신앙의 전투를 계속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